수년 전 제가 아리조나 쪽에 그 페이지라는 도시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순식간에 길에 눈이 쑥이 쌓이더라고요. 속도를 줄여야지. 그런 생각으로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근데 속도를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나 그때 처음 배웠어요. 눈길에서는 속도를 스피드 리밋의 3분의 1로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근데 줄인다고 줄였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그 습관이 있어서 스피드가 좀 있었죠. 가다가 미끌하더라고요. 순간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고 빨리 발을 뗐는데 이미 늦었어요. 차가 빙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핸들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가서 건너편 차선을 지나서 저 앞에 분덕에 차가 쾅 하고 박혔습니다. 뒤쪽 양옆에 유리가 다 깨지고 차가 엔진 시동이 걸려 있기는 한데 제대로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나와가지고 눈이 펑펑 오는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무슨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경찰이 지나가다가 마침 그 순간에 경찰이 지나가다 봐가지고 우리를 자기 차로 안내해서 자기 차 안에 이제 따뜻하게 히터 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한테 주리프레이 멤버십 갖고 있냐고 해서 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전화 걸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차가 폐차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우리 네 사람이 탔었는데 차에. 그렇다 물어봤는데요. 한 사람도 어디가 뭐 다쳐서 아프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차가 도는데요. 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빙글이 돌 때 차는 여전히 가속도에서 앞으로 갑니다. 속도가 있었으니까. 차가 뭐 이렇게 돈다고 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근데 옆으로 돌 때 90도로 돌면 구릅니다. 차가. 그때는 뭐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차가요. 나중에 보니까 딱 180도 돌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돌았는지는 저도 모르죠. 돌다가 딱 180도 돌아가지고 차가요. 앞으로 가던 차가 반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뒤로 가가지고 그것도 이 180도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가지고, 근데 앞에도, 뒤에도, 앞차, 앞부분에도 차가 없었어요. 아무 차가 없어가지고, 다른 차로 인해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저기 있다가 경찰에 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가 사고 난 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한 100m 지점쯤에 자기 집이 있대요. 거기서 출근하는 길에 출근하려고 아침에 한 9시 한 반쯤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차가 사고가 나 있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차가 이렇게 뒤로 가는데 가가지고 차가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한 10m, 15m쯤 가서 거기 사막지역인데 수로가 있더라고요. 수로.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 후레임 밑으로. 근데 그 수로 분덕에 가서 부딪혀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아. 대신 뒤로 가서 부딪힘으로 사람들이 다 앞으로 들면 앞으로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고개 다치고 뭐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뒤로 이렇게 받쳐서 의자가 다 받쳐주니까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80도가 나중에 내가 찾아보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 미끄러지면서 돌 때는 그게 꿈의 각도래요. 거기 최고로 좋은 각도래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각도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근데 뒤로 가서 부딪힌 바람에 나중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의자가 뒤에 있는 의자, 우리 의자 뒤에 의자들이 다 그 단단히 쇠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벗어났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사람은 안 다칠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네 방패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겪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요 두 이야기, 방패요 상급. 요 두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전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두 시간 나눠서 하려고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방패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네 방패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어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좀 약간 생뚱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얼핏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난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워 죽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후에 14장의 사건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장의 사건 후에 지난 시간 제가 1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경에 처한 형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 전쟁에 처한 조카를 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고모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소돔고모라를 위시로 한 그 근방에 있는 다섯 부족 국가들이 엘람 왕이라는 다른 왕, 그들 라호멜이라는 엘람 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어요. 매년 일정한 곡물, 옷,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다가 바쳤어요. 네,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그걸 바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13년째는 배반을 한.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돈 나오면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람도 다섯 나라 왕이 뭉쳤다는 정보를 듣고 자기도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해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고모라가 졌지요. 지고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뒤늦게 몇 부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가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릇들을 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다시 뺏어왔어요. 소돔고모라 사람들에게 다 주고 뭐 11조 내고 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슬슬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그돌라오멜이란 왕이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자기가 급습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자기들이 졌는지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소돔고모라 다섯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전쟁에 가담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졌다.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놈하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공격에 오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그돌라오멜 왕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급습을 해? 이번에는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전쟁을 다시 일으켜온다면 소돔고모라를 죽여낸 다섯 나라 왕들도 전쟁에서 졌는데 자기하고 그 부족국가 몇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 쉽게 말하면 걱정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이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전쟁을 할 때 막아주는 장비죠. 전쟁 무기죠. 상대방이 칼로 치거나 창으로 찔러오거나 화살을 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뭐 둥그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막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쟁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매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역사로 봤을 때 전쟁이 몇 번 있었지만 아직은 뭐 내전, 뭐 멕시코와의 전쟁 아주 가볍게, 뭐, 가볍다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 한국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6.25 전쟁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건. 지금은, 미사일 공격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와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그렇다 칩시다. 전쟁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람이 전쟁만 두려워하나요? 아니에요. 전쟁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래요.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12절. 여러분, 이건 어떤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흑암과 두려움, 우리말 번역성경, ESV 번역성경들은 다 흑암, 두려움을 엔드로 연결했습니다. 흑암과 두려움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성경들을 뭐 다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엔드로 번역한 것보다는 of로 번역한 게 더 많더라고요. 흑암의 두려움. 근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 말 성경은 흑암 두려움이 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둘 사이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더 많은 번역들은 흑암이 두려움의 원인이 됐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흑암하고 두려움이 동시에 온 게 아니고 어두워지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드려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걸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기다려도 하나님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럼 막 새들이 와가지고서 그 재물들을 먹으려고 덤비니까 아브라함이 새들 막 쫓다가 또 앉았다가 또 쫓다가 앉았다가, 그래도 해가 질쯤 되니까 갑자기 잠이 막 쏟아졌어요. 성경을 보면 그 원문의 성경을 잠에 폭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잠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깜빡 들었어. 해가 지는 무렵에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깼더니 온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렵나요? 어떻습니까? 깜깜해지면 해지고 깜깜해지면 두렵습니까? 도시에 사는 여러분 다 도시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깜깜한 거 잘 모르시죠? 전 시골에 살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촛불이나 등잔불 없으면 진짜 아주 완전히 손 하나 뻗쳐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렇게 깜깜한 밤이 임하면요, 두렵지 않은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아니 뭐 흑암 정도 전기 켜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흑암도 두려움입니다. 좀 이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두렵다니요. 그래도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양로병원에 가면요, 두 분씩 이렇게 주로 계세요. 두 분씩. 어떤 방에는 한 서너 분 계신 분 방도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두 분씩 계세요. 두 분씩 계시는데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사람이 사는데 두 사람의 생각, 두 사람의 그 생활 습관, 타임 스케줄, 이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신 분들의 제일 큰 불만이, 저 사람이 내가 좀 자야 되는데 불을 안 끝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좀 쉬려고 그러면 뭐 기도한다느니 아니면 뭐 소리 지르고 노래한다니 귀찮아 죽겠대.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 말고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혼자. 혼자 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자기는 혼자 사는 게 좋지요. 괜찮을 것 같지요. 근데요, 혼자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신박하게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두려움이 있어요. 외로움. 밤이 되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심지어 불을 켜놓고 자거나 문을 빵끔하게 열어놓고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외롭대요. 외로움도 무서운 거래요. 야, 방 둘이 쓰는 것보다 혼자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다른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때요? 전사님 어때요? 좋죠.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따라오는 집 앞에까지 따라오는 문 잠궈놓고 나면 밖에다가 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뭐 문자 보내고 선물을 밖에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이제? 스토커라고 해요. 스토커가요 단지 좋아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상대에게 가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요 스토커가 너무 심하니까 이사를 가세요. 그럼 어떻게 이사한지를 또 알고 또 거기까지 쫓아.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 별로 있을까요? 사랑이 단어 좋은 단어를 뽑는데 4등인가 3등인가 있어요. 영국에서 마더, 뭐 패션, 러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합니까? 신앙의 조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목사가 두렵단 말을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두렵단 말 하십니까? 가끔? 안 하시죠? 예.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근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타다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병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뭔지 알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며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앞에 일들 하나도 모르고 가잖아요.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사고가 일어난다 쳐도 우리가 그걸 알고 갑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세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손이 두 개 나와요. 손이 두 개.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악수하는 방식 아십니까? 이렇게 악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수하죠.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합니다. 이렇게 악수할 때 아무리 한 사람이 잡아도 힘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훨씬 더 단단해져. 로마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악수하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 두 손이 나오는데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사람에게는 손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한 손 예수님이 붙잡고 한 손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으시면 누가 거기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우리를 빼앗아서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10절 그 앞에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합니다. 야, 그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 봤지? 정말 믿음 괜찮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막 자랑을 하시니까 10절에 주께서 그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돋대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늘 봐왔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욥을 막 자랑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막 자랑하시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욥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을 청구해가지고 시험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죠. 어떻든 사탄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면 이거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9장에서부터 30장 이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방패가 되셨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소개돼요. 그때는 다윗이 망명 생활을 거의 한 8년쯤 했는데요. 8년째 되는 해예요. 8년째 되는. 이 망명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근데 망명 생활이 끝날지 안 끝날지를 다윗도 몰랐어요. 그때 다윗이 망명을 어디로 했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거는 지금까지도 서로 적입니다. 지금도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이름인데요. 지금까지도 두 나라 사이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견원지간,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사막 저 깊은 데로 가도 찾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무렵,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하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을 때 다윗도 그 전쟁에 가담을 해요. 어느 편으로요? 블레셋 편으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가 아기스 왕이 그 전쟁을 주도하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로 그 군대로 가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 그 전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거고 자기 동족들을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도 죽고 자기 아주 절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고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면 다윗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몰래 돌아간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한 사람이라도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동족들을 죽인 사람인데 원수가 돼서 블레셋의 편이 되어 우리를 싸운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고 아마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 전쟁에 가담해서 사울이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쟁에 모인 많은 군사들, 방백들, 그 부족 바로 밑에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왔어요, 전쟁. 그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우리 편에서 전쟁을 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우리 어떡하라고? 앞에서 뒤에서 저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느냐? 아,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하다가 돌아서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집니다. 안 됩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방백들이 이만저만해서 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전방명해가지고 아기스 왕을 위해서 그런 전쟁 아니지만 아기스 왕을 많이 도왔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반대의 것이만이.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났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전쟁은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사울왕 요나단이 죽고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갑니다. 아, 이 이야기를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불과 며칠 후에 한두 달 후에 자기 나라로 자기가 돌아가서 민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도 먼 미래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백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훗날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에서부터 굉장히 길게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긴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는 저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31장 하반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시가요 시편 18편에 그대로 소개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시겠다는 약속과 실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의 이야기 중에 단 한 편을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안, 염려, 두려움, 무서움, 이런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한 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노래하면서 그 길로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